VOA 세계뉴스입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10일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는 이날 성명에서 양국이 외교 관계를 재개하고 두 달 안에 대사관과 공간을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또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2001년 체결한 안보협력협정과 1998년 체결한 무역경제투자협정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는 지난 7년간 서로 지역의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고 비난하며 적대관계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양국은 이날 대화를 중재한 중국과 이라크, 오만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날 협정은 양국 최고 안보 담당 관계자가 베이징에서 4일간의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발표됐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이번 협정을 알고 있다며 중동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북부 함부르크에서 9일 저녁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7명이 사망했습니다. 함부르크 경찰 당국은 한 괴한이 여호와의 증인 종교 예배 현장에서 총격을 가해 신도 6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 8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한 여성은 임신 7개월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유산했습니다. 35세의 범인은 과거 이 종교단체의 신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당국은 가해자가 현장에서 최소 100발 이상을 난사했으며 자택 수색 결과 수백 발의 실탄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무기는 반자동 권총으로 지난 12월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함부르크 경찰청장은 지난 1월 가해자가 종교 신자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그의 자택에 출동했으나 당시 그가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그의 무기를 압수할 원인을 찾지 못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함부르크 시장이었던 숄츠 총리는 고향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애통함을 표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반도체와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진아 레이먼도 미 상무부 장관이 9일 밝혔습니다.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레이먼도 장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양국이 투자 조정을 논의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화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먼도 장관은 또 미국과 인도가 반도체 공급망을 짜고 합작 투자와 기술 파트너십에 대한 기회를 정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10개 기업의 최고 경영진과 함께 인도를 방문한 레이먼도 장관은 10일 인도 상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9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앞으로 몇 달이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범스 CIA 국장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 협상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선 향후 몇 달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시간을 끌면서 소모전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서방 지원국을 지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진지한 협상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평화 협상의 전망은 전장에서의 진전에 달려 있다며 푸틴의 계획을 막기 위해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주석직 사면인이 10일 확정됐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14기 1차 회의 3차 전체 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날 선거에 단일 후보로 나선 시 주석은 유효표 2,952표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주석직에 재선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자오러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국가부주석에는 한정부총리가 선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총서기직 연임으로 사실상 사면임 체제를 확정했던 시 주석은 이로써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주석 등 3개 핵심 지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 주석의 세 번째 임기는 오는 2028년까지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이번 주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시계를 많이 보게 됩니다. 12일 일요일 새벽 2시가 3시로 바뀌는 일광시간 절약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시계바늘을 앞으로 당긴다고 해서 스프링 포워드라고 하고요. 가을에는 시계를 다시 돌려놓는다고 해서 펄백이라는 말을 공식처럼 외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 그 아날로그 시계는 토요일 밤 자기 전에 미리 바꿔놓는 게 좋다든지 아니면 숙면을 위해서 정오가 지난 뒤에는 카페인을 피하라는 등의 조언을 담은 기사가 이맘때 쏟아지기도 합니다. 자,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을 잘 활용하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서 시작된 일광시간 절약제. 미국에는 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에 도입이 됐고요. 지금은 미국 본토 땅 대부분과 또 세계 70개 나라 사람들이 따르는 생활 규칙입니다. 하지만 현대 세상에 맞지 않은 구식 관행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일광시간 절약제에 따른 생산과 소비 활동 효과가 상당하니까 아예 영구적으로 정착시키자는 목소리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주 차원의 논의가 한창이거나 이미 법적인 승인 절차를 마친 상태인데요. 그 일광시간 절약제를 영구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플로리다를 대표하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법안이 지난해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 찬성을 받았는데 하원을 통과하지 못해서 올해 다시 개정 절차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일광시간 절약제로 바뀌는 평양과 워싱턴 DC 사이의 시차는 1시간 줄어듭니다. 한반도 시각을 기준으로 12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까지는 13시간 차가 되는데요. 평양 시각 오후 4시는 워싱턴 시각으로 새벽 3시가 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준비한 주간 프로그램은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Tear down walls of ignorance and narrow-mindedness, for nothing has to stay as it is.
Take. 네, 지난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여성의 날의 유래와 세계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세계 소식, 미국 소식, 그리고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3월 10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을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8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11일 토요일 북한 새벽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한반도를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등 북부지역은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11일부터 13일 월요일까지 비의 양이 10에서 30mm 정도입니다. 눈은 10에서 30cm를 예상하는데요. 동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토요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사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영하 30도의 냉기 때문에 일요일은 추워집니다. 특히 월요일은 다시 겨울로 돌아간 것 같은 영하권 추위를 맞겠습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는 오후에 2.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입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 17도고요. 신의주는 6도에서 13도 사이, 개성은 5도에서 16도, 함흥 2도에서 13도입니다. 원산 6도에서 12도, 청진은 2도에서 11도 사이고요.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는 영하 1도에서 시작하고 낮 최고 영상 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일에 첫 3연임 국가주석이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고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7년 만에 외교관계를 재개하고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된 것은
네, 맞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국가주석으로 선출되면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3연임하는 국가주석이 됐습니다. 중국은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는데요.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시주석을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시주석은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당대회에서 이미 당 총서기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시주석의 3연임은 이미 널리 예상됐던 반대 공식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전인대가요, 명목상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데 사실상 당의 정책과 결정을 지지하는 고무도장,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요. 중국의 통치체제에서 주석 선출은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전인대에서 시 주석이 연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반대표가 나올 것인가 하는 데 대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자 어떻게 반대표는 있었습니까?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인대 대표 약 3천 명 가운데 10일 투표에 참여한 대표가 2,952명이었는데요. 찬성 2,952표, 반대와 기권은 한 표도 없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치러진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시 주석은요, 명실상부 중국의 당, 정, 군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네. 자, 중국 역사상 시 주석이 3연임 사례 첫 주인공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래요. 시 주석이 유일합니다. 시 주석이 취임선서에서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법적 의무를 다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또 청렴과 정직을 강조하며 조국과 인민에게 충성을 다짐했고요. 민주적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문명 현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예. 자, 중국은 국가 주석직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네, 5년입니다. 국가주석은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다른 고위직과 함께 연임이 가능했고요. 그동안은 통상 5년씩 두 차례, 그러니까 10년 임기 체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전인대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3연임 이상이 가능해진 거죠. 이로써 시 주석이 2028년까지 앞으로 5년간 중국을 더 이끌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뭐 시 주석이 3연임에 그치지 않고 더 장기 집권을 노릴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 주석의 나이가 69살입니다.
예. 자, 이번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 집권 3기 구성하는 지도부도 확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0년 재임했던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물러나고요. 리창 상하이 전 서기가 신임 국무원 총리가 된다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 국무원 총리 투표는 11일에 있고요. 10일 전체 회의에서는 국가 부주석과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다른 주요 직책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네, 자 중국의 국가 부주석에는 누가 선출됐습니까?
네, 한정 전 부총리가 선출됐습니다. 이 한정 신임 국가부주석은 상하이 당서기를 역임한 인물인데요. 국가부주석은 헌법상 국가주석의 업무를 보좌하고 주석 권위 시에는 주석직을 승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회의장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에는 자오러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선출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만장일치로 뽑혔습니다. 이 밖에 전인대 상무부위원장의 리홍중, 왕둥민, 샤오제 등 14명, 그리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에는요, 류치 전 베이징 당서기가 선출됐는데요. 이날 선출된 사람 중에 리홍중 부위원장만 유일하게 반대와 기권표를 각각 한 표씩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 주석의 주요 국정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적지 않은 국내외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외교적으로 가장 심각한 현안이 미국과의 갈등인데요. 현재 중국이 타이완 문제, 러시아와의 관계, 또 무역 갈등, 중국의 인권 상황, 또 인도 태평양 안보 상황 등으로 미국하고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가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썩 밝은 편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에 그쳤습니다. 이게 중국 정부의 목표치 5.5% 안팎에서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이었고요. 중국 정부가 이번 전인대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더 낮춰서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처럼 저조한 주된 요인의 하나로 시진핑 주석이 지난 3년간 유지했던 중국 정부의 고강도 코로나 방역 정책에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의 3년임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어떻습니까?
네, 외국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축전을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10일 텔레그램을 통한 축하 메시지에서요,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지칭을 하고 국가주석에 다시 선출된 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가 중대한 지역적 국제적 의제를 다루기 위해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축전을 보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전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중동입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네요.
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요. 9일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지난 5일 요르단을 시작으로 중동 순방에 나선 건데요. 이집트 방문에 앞서서 이라크를 깜짝 방문했고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방문국이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회담 주요 의제는 뭐였습니까?
네, 양국 장관은요, 이란 핵 억지 방안과 또 최근 고조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폭력 사태, 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한 현재 사법 개혁안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정정 불안 사태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두 장관이 같이 기자회견도 했군요.
네, 우선 이란 문제에 있어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을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또 이란의 핵 위협은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이스라엘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관계 강화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점보다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해 먼저 시급히 그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도지적 지원은 제공하고 있지만은요, 군사적 지원을 일절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종종 이스라엘을 직접 지목하면서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는 이 방공 시스템 지원을 호소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번번이 이를 거절해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특히 이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지난 몇 년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연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스틴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도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당초 오스틴 장관이 8일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공항 근처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네. 자, 시위대는 왜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반대를 하는 겁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개혁안은요, 이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셋, 그러니까 의회가 단순 다수결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판사 임명권까지 갔는데요. 야당과 시위대는 이 배임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기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 정상화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10일 7년 만에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상호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의 같은 합의는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졌습니다.
양국의 관리들이 중국에서 회동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양국의 안보 고위관리들이 지난 나흘간 베이징에서 관계 정상화를 위한 비공개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란에서는 알리 샴카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의장, 또 사우디에서는 무사드 빈 무함마드 알 아이반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표단을 이끌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AP통신은 중국의 중대한 외교적 승리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란과 사우디가 이날 중국과 함께 3자 공동명의 성명도 내놨습니다.
네. 자, 공동성명 내용 보겠습니다.
자, 성명을 보면은요, 이란과 사우디는 상호 간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2개월 안에 상대국의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또 서로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지난 2001년 체결한 안보 협력 협정과 또 경제, 무역, 투자 관련 협정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자, 이란과 사우디라면 중동에서 주로 대립 관계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란은요, 이슬람 종파의 하나인 시아파의 맹주고 사우디는 순위파의 종주국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에 사우디가 시아파 성직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사건을 계기로 양국이 외교관계를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마찰이 있었고요.
네, 지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에 대한 미사일 드론 공격을 비롯해서 걸프 해역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사우디가 이란을 지목해왔는데요. 이란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도 종종 국경 너머로 사우디 정유시설을 공격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계속 악화했는데요. 이 사우디를 비롯한 순위파 국가들은 이란이 시아파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해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양국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두 나라가 그동안 몇 차례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을 해왔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요, 이라크가 또 지난해에는 오만이 회담을 중재했는데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성명에서 중국과 함께 이들 나라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후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이 양국의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와 중동에 커다란 가능성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지금 상황 어떻게 봅니까?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10일 미국 정부는 예멘 내 분쟁 종식과 중동의 긴장 완화를 돕는 어떠한 노력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에서 이란과 사우디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공개한 그 6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맨해튼 대배심에서 증언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형사기소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큰 규모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 눈길을 끄는 분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9일 6조 8천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기업과 그리고 고소득층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추진한다는 점이 가장 눈길을 끄는데요. 또 한 가지 바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금을 요청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백악관에서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예산안 요약본에서 중국은 국제질서 재편과 이를 위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모두 갖춘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네네.
이어서 이런 전례가 없는 특별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재량적이고 의무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백악관의 그런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예산안은 어떤 걸까요?
네, 바로 국방 예산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8,420억 달러로 잡았는데요.
예.
평시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등 태평양 도서 3개 국가의 자유연합협정 갱신을 위해서 71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이들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최근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런 지원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백악관은 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동맹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또 중국을 능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 예산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책정된 곳이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 관련 예산입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 위에 말씀하신 그 세 나라와 자유연합협정을 갱신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협정이 곧 끝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태평양 도서 3개국들과의 자유연합협정은요, 올해 말과 그리고 내년에 모두 만료될 예정입니다.
네.
따라서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협정을 연장함으로써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이들 세 개 나라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협정에 따라 군사기지 사용 권리와 또 다른 특혜에 대한 대가로 이들 세 나라의 필수적인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될까요?
네, 예산안에 따르면요, 2024년부터 2044년 회계연도까지 미크로네시아에는 33억 달러, 그리고 마셜 제도에는 23억 달러, 팔라우에는 8억 9천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또 이들 나라의 우편물 업무를 계속 운용하기 위해서 6억 3,400만 달러도 지원됩니다. 1960년대 체결된 자유연합협정은 미국이 세 나라에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상예측과 항공통제 또 비상관리 업무 등을 제공하는데요. 그 대가로 미국은 이들 나라에서 군사, 정보, 통신 그리고 우주탐사시설 관리의 권리를 얻습니다.
예. 자, 미국이 태평양 도서국에 지원을 한 것과 또 중국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과 이들 국가 사이의 분열을 시도하고 또 미국과의 협정 연장 협상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원조 계획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예산안을 내긴 하지만요, 의회가 이 예산을 논의할 때 참고할 뿐 예산안 편성과 또 심의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안이 집행되는 결정권이 의회에 있는 건데요.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지금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요. 특히 대대적인 대외 원조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초당적인 단합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태평양 도서국 지원 내용을 공화당이 지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맨해튼 대배심에서 증언할 것을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즈 신문이 9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사안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요,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는 곧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대배심 증언 통보 받은 건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성인 영화배우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2016년 대선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그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건넸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이후 코언 씨에게 이 돈을 변제해줬고 이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코언 씨도 조사받고 있습니까?
네, 코언 씨는 지난 1월과 2월 맨해튼 검찰과 두 차례 만나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언 씨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요, 연방법원으로부터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네.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코언 씨가 대니얼스 씨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또 다른 여성에게 입막음죄로 합의금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배심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두고 지금 형사 기소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전망이 나온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요. 뉴욕 타임즈는 그 기소하지 않을 잠재적 피고인에게 증언을 통보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따라서 엘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이 대배심 증언을 제안한 것은 기소가 머지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반응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수전 네첼리스 씨는 로이터 통신에 모든 수사 대상자가 그렇듯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배심 앞에 설 수 있다고 밝히면서 맨해튼 검찰로부터 대배심 증언 통보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배심에 출석해서 증언할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해튼의 브래그 검사장도 아직 기소 여부 확정한 단계는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이 기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요, 2024년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정말로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안 외에도 기소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수사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조지아주에서는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폴턴 카운티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연방 법무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의사당 난입 사태 선동 의혹과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은 경제 소식입니다. 고용지수 발표됐네요.
네, 노동부가 10일 지난 2월 미국의 신규 고용 건수를 집계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비농업 부문에서의 신규 고용 건수는 31만 1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1월에 50만 4천 건보다는 줄어든 건데요. 하지만 다우존스 등 시장이 예상했던 22만 5천 건보다는 더 높은 수준입니다.
네, 자 먼저 어느 부분에서 신규 고용이 활발했는지 볼까요?
네, 레저, 접객업에서요. 10만 5천 건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활발한 고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음식과 음료를 파는 식당과 주점에서 절반 이상인 7만 건의 고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 소매 부문에서는요, 5만 건, 또 정부에서 4만 6천 건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요즘에 신규 고용 추세는 어떤가요?
네,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비교적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8월 약 35만 건을 기록한 뒤에 10월까지 비슷한 수준이 이어졌고요. 11월에는 20만 대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 50만 건을 넘기면서 깜짝 기록을 세운 뒤에 다시 2월에는 30만 대로 들어섰습니다.
예, 실업률 수치도 같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2월의 실업률은 3.6%로 집계됐습니다. 앞선 1월에 3.4%에서 0.2%포인트가 오른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실업률이 엄청 낮은 수준입니다. 1월 현재 실업자 한 명당 1.9개의 일자리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고용률, 실업률 그 자체의 자료로도 중요하지만 과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 자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통화정책,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준이 금리 인상의 폭을 결정하는데 아주 주요하게 참고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노동 관련 자료이기 때문인데요.
예, 예.
언론들은 이번 자료를 보는 연준의 셈법이 좀 복잡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잡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상반된 자료가 함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앞서 언급했었던 것처럼요, 이번에 발표된 신규 고용 건수 자체만 보면 아직 시장의 상황이 전망보다 꽤 높게 나오면서 아직도 과열된 노동시장이 진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반대되는 자료도 함께 나왔습니다. 사실 이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좀 반가울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인데요. 시급 월간 인상률이 0.2% 증가해 앞선 달의 0.3% 증가보다 인상 속도가 둔화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은 연준이 너무 많은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신호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시급 인상 속도가 둔화됐다는 걸 연준이 반길 거라고요?
네, 그건요. 과열된 노동시장에서 연준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급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고용주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여를 올리게 되면요. 결국 그 급여 인상분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또 다른 상품에 전가되면서 결국 이것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바로 연준의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급 인상 속도가 줄었다는 것은 물가 인상 압박이 완화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번 주입니다. 최근 열린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은 일단 연준이 이번 달에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과연 얼마나 올릴까 하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초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요. 현재 기준금리는 4.5%에서 4.75%인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연준이 참고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지표인 그 2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즉 물가 자료는요, 오는 14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짧게 한 가지 더 볼까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다시 한번 부채 한도 상향해달라 촉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옐런 장관은 10일 열린 미 하원 세입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의회가 이미 한도에 도달한 미국의 부채 한도 31조 4천억 달러를 상향하지 않아서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이것이 재정적으로 재앙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의회가 조건 없이 또 그리고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요, 정부 지출을 줄여야 이해합의할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국가 운영의 근거가 되는 미국 연방헌법은 모두 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연방헌법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787년에 만들어진 미국 연방헌법은 가장 오래된 성문헌법입니다. 또 매우 적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방헌법은 제정된 뒤 27차례에 걸쳐 수정됐지만 2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 현존하는 헌법 중에 가장 오래된 헌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Hearing oral arguments in the first of two cases challenging Texas Senate Bill 8.
미국 연방헌법이 상대적으로 적게 수정됐다는 것은 주 헌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뉴욕주 헌법은 200번 이상, 매사추세츠주는 100번 이상, 텍사스는 500번 이상, 그리고 엘라베마주는 거의 1000번을 수정했습니다. 또 헌법 작성에 쓰인 단어는 서명을 포함해 4,500여 자로 다른 헌법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의 단어로 구성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많은 학자는 미국 헌법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로 헌법 내용이 시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쓰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To Capitol Hill lawmakers facing tough choices on how to protect them. Some of the loopholes that allowed the Parkland.
이런 유연성은 또 헌법 조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연방헌법 1조 8항 마지막에는 연방의회 권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이 조항은 연방의회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유연성이나 신축성을 통해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 권한 배분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연방정부나 연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헌법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집행부서나 관료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은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 헌법수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나 관료에 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 연방의회가 열린 뒤 국가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집행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곧 주요 부서들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국무부와 전쟁부 그리고 재무부입니다. 국무부는 대외 업무를 담당했고 전쟁부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부서였으며 재무부는 세금 징수, 부채 청산, 회계 결산 그리고 광범위한 국가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연방헌법의 특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국제 부녀절로 크게 기념하고 있는 날이죠.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그 유래 살펴봅니다. 또 오늘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지도자는 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 유래.
세계 여성의 날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있었던 일련의 여성 권익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 기록은 1857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였습니다. 이들은 비인도적인 작업 환경의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경찰은 이 시위를 강경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약 50년이 지난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섬유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가 또 발생했습니다. 당시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 15,000명이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창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만 명 이상의 집회는 지금도 작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115년 전 15,000명의 여성들이 운집한 건 대단한 사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50년 전에도 요구했지만 여전히 열악하게 짝이 없는 근로 조건 개선을 촉구했고요. 여기에 미성년자 노동 금지, 여성 참정권 등의 요구도 더해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년 뒤인 1910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여성노동자회의에서 독일 3인당 소속 여성 정치인인 클라라 제트킨 등이 앞장서서 세계 여성의 날 제정을 발의했고요. 이듬해 3월에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독일 등 유럽 등지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건 1970년대에 들어와서입니다. 1975년 국제연합유엔은 이 해를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기념 행사를 가졌고요. 2년 후인 1977년 12월 유엔총회는 각 회원국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어느 한 날을 정해 그날을 여성의 권리와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의 날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유엔은 1975년부터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빵과 장미.
세계 여성의 날을 이야기할 때면 늘 함께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빵과 장미꽃입니다. 한국의 밥과 같은 빵은 살아가는 연명수단을, 그리고 장미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빵과 장미는 20세기 미국 여성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구호였습니다. 당시 여성 근로자들은 시위 때 우리는 빵과 장미를 원한다고 외쳤는데요.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제임스 오펜하임이라는 미국의 시인은 빵과 장미라는 시를 썼고요. 이 시에 가락을 붙인 노래도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장에서는 빵과 장미꽃을 나눠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이 되면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보라색 장식이 유난히 눈에 띄는데요. 보라색은 초록색, 흰색과 함께 세계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세 가지 색깔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보라색은 정의와 존엄을, 녹색은 희망을, 그리고 흰색은 순수를 상징합니다.
세계 여성 지도자들.
유엔 193개 회원국 가운데서 현재 여성이 이끄는 나라는 30개국 정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여성 지도자는 국제 무대를 떠났지만 또 반면에 새로운 얼굴도 여럿 등장했습니다. 물러난 세계 여성 지도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입니다.
Tear down walls of ignorance and narrow-mindedness, for nothing has to stay as it is.
독일 총리로 16년 동안 재임하면서 독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메르켈 전 총리는 2021년에 퇴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9월 취임한 후에 두 달도 안 돼 물러나면서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안게 된 리즈 트러스 전 총리도 있습니다. 올해는 뉴질랜드 역사상 최연소 총리였던 저신다 아던 전 총리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며 퇴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율적으로 유럽에서 여성 지도자가 더 많이 배출되는 편인데요. 가장 최근 언론의 조명을 받은 인물은 지난 3월 5일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재집권이 유력해진 에스토니아의 카야 칼라스 총리입니다. 또 스웨덴과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도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는 인물입니다. 2019년 34살로 당시 세계 최연소 총리로 등극한 마린 총리는 종종 술자리 관련 구설에 오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구설은 여성 지도자에 대한 편향된 시각에서 기인한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아닌 나라에서도 현역 여성 지도자가 여럿 있습니다. 네팔은 비디아 데비 반다리 대통령이 2015년부터 재임하고 있고요. 심각한 정정 불안을 겪고 있는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도 있습니다. 또 탄자니아, 토고, 방글라데시 등도 현재 여성 지도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도 현역 지도자는 아니지만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는데요. 바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2023 세계 여성의 날.
올해 세계 여성의 날 글로벌 캠페인의 주제는 공평함을 포용하자입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여러 나라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3월 한 달을 여성 역사의 날로 지정하고 미국 사회에 고귀한 여성들의 업적을 기리고 기념합니다. 한국에서는 1985년에 제1회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가진 것 시작으로 해서 올해 38회를 맞아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관 행사 등 곳곳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북한도 이날은 국제부녀절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특히 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구의 바른 여성.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지구상의 인구도 쉴 새 없이 늘어납니다. 지난해 11월 유엔은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의 수는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절반 정도일까요? 세계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는 7억 8,900만 명이었는데요. 남성이 3억 9,700만 명으로 50.3%, 여성이 3억 9,200만 명으로 49.7%, 실제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물론 나라별 성비는 각국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남녀 간의 성비는 꾸준히 비슷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여전히 정치,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는 제한적이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여성의 날이 있다면 세계 남성의 날도 있는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네, 11월 19일이 세계 남성의 날입니다. 1990년대에 시작된 이날은 유엔이 지정한 공식 기념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전 세계 약 80개국이 이날을 기념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유럽연합 EU로 이끌고 있는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입니다. 폰데얼라이엔 위원장은 1958년생으로 올해 64살의 독일인입니다.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진로를 바꿔서 독일 하노버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의사로 일했습니다. 1990년에는 독일의 대표적인 정당의 하나인 기독민주당, 기민당에 가입했고요. 정당과 지역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2003년 주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데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가족청소년부 장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노동사회부 장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EU 행정수반인 집행위원장에 선출되는데요. 이로써 EU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집행위원장이라는 기록을 갖게 됩니다. 폰데얼라이엔 위원장은 취임 후 몇 달도 안 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큰 도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결단력과 지도력으로 EU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한 고비는 넘겼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도전을 맞아서 EU의 결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그 유래와 배경 등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과 거리가 멀다, 어떤 일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표현들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just don't think I can handle this anymore. It's too much stress and I feel like I'm drowning.
What do you mean? You've been doing this job over 20 years.
I'm not cut out for this job.
You are doing a great job.
Thank you. But I just don't see it that way anymore. Every day, new trainings. I have to learn new techniques. It's so hard to keep up. I just feel like I'm not cut out for this, and I'm not sure what to do.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are definitely cut out for this.
Johnny,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I'm not cut out for this job.
Not cut out for something. 어떤 것이 맞지 않는다, 적합하지 않다, 나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표현입니다.
I'm not cut out for this job.
나는 이 직업에 적합하지 않아요.
You are definitely cut out for this.
당신은 분명히 이 일에 적합합니다. 거리가 멀다. 천성이 어떤 것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Not cut out to be someone.
문장 만들어보죠. 나는 사업가와는 거리가 멀다.
I'm not cut out to be a businessman.
나는 이 사업하고는 맞지 않아요.
I'm not cut out for this business.
반대로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가 체질입니다.
I'm cut out to be a businessman.
나는 이 사업과 잘 맞아요.
I'm cut out for this business.
자, 그럼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don't think I can handle this anymore. It's too much stress, and I feel like I'm drowning.
What do you mean? You've been doing this job over 20 years.
I'm not cut out for this job.
You are doing a great job.
Thank you, but I just don't see it that way anymore. Every day, new trainings. I have to learn new techniques. It's so hard to keep up. I just feel like I'm not cut out for this, and I'm not sure what to do.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are definitely cut out for this.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t's too much stress, and I feel like I'm drowning.
이 일은 너무 스트레스고 나는 익사하는 것 같아요. 물에 빠져서 질식하는 느낌입니다.
I'm not cut out for this job.
나는 이 일과 맞지 않아요.
It's so hard to keep up.
계속하기 너무 힘듭니다.
I just feel like I'm not cut out for this.
나는 그냥 이 일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I'm not cut out for this.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m-hmm.
I just don't think I can handle this anymore. It's too much stress, and I feel like I'm drowning.
What do you mean? You've been doing this job over 20 years.
I'm not cut out for this job.
You are doing a great job.
Thank you, but I don't see it that way anymore. Every day, new trainings. I have to learn new techniques. It's so hard to keep up. I just feel like I'm not cut out for this, and I'm not sure what to do.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re definitely cut out for this. Everyday English, 귀의 매일 영어, 오늘은 거리가 멀다.
Not cut out for something.
나는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I'm not cut out for this.
어떤 것이 적성에 맞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